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책을 볼까? 영화관을 갈까?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 어디에 취직할까? 또 오늘은 뭘 입을까? 몇 시에 일어날까? 어디로 이사 갈까? 등과 같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밤에 잠을 청하기 전까지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에 보통 한 150가지 이상의 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1년 토탈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4,750번의 선택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각각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이죠. 현재 인생은 곧 과거 선택의 결과물이고 미래는 현재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을 연구하는 정재승 교수에 의하면 인간은 선택할 때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고 손실 회피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눈앞에 더 큰 이익이 있어도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금 천만 원이 있습니다. 현금 천만 원과 그리고 50% 이 당첨 확률이 있는 5천만 원짜리 복권을 딱 두 개를 놓고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회피하시는군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1천만 원의 이 선택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눈에 딱 보기에도 굳이 1천만 원을 가지고 가면 되지 그걸 50% 확률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그 확률에 사람들은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70%가량의 익숙함과 또 30% 정도의 새로움이 가미된 그런 곳에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이익의 보상, 편리의 보상, 기쁨의 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상을 위해 선택하지만 어떤 선택은 큰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잘못된 선택으로 건강을 크게 잃은 사람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27장 성경 말씀을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이 광풍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로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로 인해 복음을 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를 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죄수와 또 다른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로마행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라에 도착해서 아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 바람 때문에 간신히 그레데에 있는 미앙이라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 시기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데 그게 양력으로 9월 하순에서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9월 하순에서 10월 초가 지난 이때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겨울 9월 중순 이후부터 늦봄, 이 봄의 3월까지는 이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서 항해를 못하도록 금지해놨죠. 근데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276명을 싣고 미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미 20년간 세 차례 아시아와 또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닌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백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근거로 지금 미항을 떠나서 계속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하지만 이 바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의견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북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말을 더 믿고 이 베닉스로 항해를 결정합니다. 백부장은 영적인 분별력 없는 이 인간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이죠. 선장, 선주가 바울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은 그들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때 아마 그들은 바울을 비난했을 것이겠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재수 주제에 정신이나 차리지, 기도하면 다야?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가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뜻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서 유라글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 유라굴라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태풍, 뭐 매미, 힘난노 이런 태풍의 이름이 아닙니다. 동풍을 가리키는 헬라어로 유로스와 또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알키로의 합성어입니다. 아주 강력한 죽음의 북동풍이란 뜻이죠. 허리케인과도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당시의 배들은 높은 파도와 이 강한 바람을 이기고 나아갈 수 없는 배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대단하고 경험이 많은 배사람들이라고 해도 강력한 이 두 개의 바람, 북풍과 동풍이 합쳐서 몰아치는 이 역대 최강의 바람이 만든 파도를 뚫고 나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파도가 칠 때 아무리 노련한 뱃사람이라도 죽음을 직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들은 짐도 바다에 풀어버렸고 사흘째 되던 날 배의 기구들 또한 그들의 손으로 버려버립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해 모든 사람들이 탈진하고 굶주려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완전히 뒤덮였다는 것이죠. 해가 보여야지 하루가 지났고 별이 보여야지 아 밤이 되었구나, 또 해가 보여야지 그 다음 날이 되었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 그럼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 뜻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이 거라사로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할 때 풍랑을 만나고 그 배에서 아주 큰 풍랑 속에서 그들이 탓을 내리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들이 경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어둠을 맞는다, 그런 상황 속에 굉장한 두려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마 이 276명의 사람들이 이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해도 달도 보지 못하여 그들은 살 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항해길에서 유라굴락 강풍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하여 인생의 항해 가운데 노인분들도 지금 계실 것이고 또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때 환경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반드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기에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이 겸손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환경이 겸손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율리오를 보는데요, 처음에 율리오가 이 사람 귀한 줄 알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이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친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죠. 아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 배 안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율리오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율리오가 교만해져서 사람을 무시하더니 나중에는 사람의 안전은 안중도 없고 물질만 챙기는 것입니다. 그가 탄 배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 곡식이 가득 실려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 무슨 사람이 보이고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다시 겸손해지더니 바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가 강풍 때문에 빈배가 되면서 환경이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겸손함을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환경을 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만져질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거나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그때 곰곰이 되돌아보면 내 환경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제가 동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유한 동네에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신방을 갔더랍니다. 근데 여자 성도님이 엄청 탁월한 미모를 가진 그러한 성도님이었습니다. TV에나 또 아이들 보는 이 어린이 동화에 보면 신데렐라도 그렇고 백설공주도 그렇고 이 얼굴이 미인이면 환경이 엄청 열악하거나 아니면 구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미인인데 집도 엄청난 부자란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인인데다가 집까지 부자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안 좋겠지? 라고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부부관계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욕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이 성격이 더럽든지 안 그러면 믿음이 없든지 라고 기대하고 딱 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격도 너무 좋더란 겁니다. 믿음이 너무 좋더란 겁니다. 도대체 미모에 부자에 부부관계도 좋고 성격까지 좋고 믿음도 좋다면 이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지 곰곰이 대화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가정에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프냐면 엄마가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멀리 시설에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성도님은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되어서 사람들에게 내 딸의 존재를 공개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해석할까? 어떻게 죄가 많으면 이런 딸을 낳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도님이 이 딸의 존재를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찌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할 때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게 외모가 됐던 환경이 됐던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자녀가 됐던지 간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큰 질병을 주고 낫지도 않는 수치스러운 질병을 주고 이 질병 등에 세 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다 가진 완벽한 환경이 부러우십니까? 남들 위에 서서 갑질하는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완벽한 환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바울에게까지 지극히 큰 계시를 주시고 동시에 가시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 반드시 한 군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배에 파선의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고 구속의 은혜이며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사명을 선택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함께 풍랑 속에 있는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광풍이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의 선택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에 그만두겠다고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을 통해 하나님은 사명을 더욱 견고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사명자에게 광풍은 훈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크면 클수록 사명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장도 내리고 짐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살기 위해 내버린다고 해도 사명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미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 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대적들이 바울을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보호하지만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죽지 않고 살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폭풍 가운데 사명 붙들고 살라고 메시지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지상 명령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면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환난과 풍파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사탄의 종노릇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의 선장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자 휴윗이라는 분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분 중에 한 명입니다. 1887년 이 필라델피아에서 어느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문제 학생을 상담하는 중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조근조근 타이르고 있었죠.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휴잇을 널빤지로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일로 말미암아 휴잇은 이 척추를 다쳐 불구로 살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랫동안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감고 있어서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믿음은 이 소년을 미워하게 되었고 증오하게 되었고 우울의 날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자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자신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흑인 여성이 흥얼거리며 이 병실에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짜증난 목소리로, 아니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흥얼거립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소하던 그 여성은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환경과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휴잇은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불평으로 가득했던 휴잇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휴잇은 사고 이후로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이 너무 교만하였구나, 문제 학생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녀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찾고 원망에서 용서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휴잇은 그 심정을 찬송시로 적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부르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원문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니 내게 아무 걱정이 없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노래하네. 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삶의 길을 가며 난 노래하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네. 삶의 길을 걸어가며 난 노래하네. 예수님께서 내 짐을 들어주셨으니. 이 그녀의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니 내게 아무 걱정이 없네 라고 고백하면서 낙심했던 그가 더 이상은 고난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370장에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불렀는데 어느 순간 그의 탄식이 기쁨으로 변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는 단지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풀어놓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도 주님이 뭘 하십니까?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22절에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22절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한 안심을 말씀하시고 25절의 안심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안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일이 무엇이 있고 슬퍼할 일이 무엇이 있고 탄식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마침내 이뤄놓으신 그 일에 여러분들은 안심하시면 되십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죄인인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이 죄인인데 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매사 선택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 덕분에 소아시아와 유럽이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한 이레니우스 덕분에 프랑스가 복음화가 되었고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페이스 한 사람 덕분에 독일이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페트릭이라는 16살 난 이 포로 소년 한 사람 덕분에 아일랜드가 복음화가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덕분에 한국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덕분에 미얀마가 허드슨 테일러 덕분에 중국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굳구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적인 이 감화력 덕분에 이 기독교가 굳구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집에 일하는 이름 모를 한 여종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종의 독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엘레나가 믿음을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콘스탄티 한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에 헌신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너는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될 거야. 불과 같은 어려움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불과 같은 고난, 물과 같은 고난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걸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는 것이 내가 내게 내린 축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함께하신 주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강풍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27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배는 손상되었지만 한 사람도 생명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량 가운데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 가지 복을 담는 그릇,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행하며 거룩한 지성소에까지 거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천국 서버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들과 제사장님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유로굴라 강풍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뵙는 날을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늘 보좌의 이 생명수로 희락의 영, 기쁨의 영, 감사의 영을 충만하게 부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남은 자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항해 가운데 환경을 만지시는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선장되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강풍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생명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을 의지한 바울을 만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풍랑 가운데 무릎 꿇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발견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무릇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